유산이 많으면 가족 사이에 분란도 많다. 그러나 재산의 분배 때문에 법에 호소한다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 가족의 일은 그 사이에서 사랑으로 혹은 배려로 혹은 합의와 조정으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찬가지로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수의 행복과 공공의 안녕은 법 이전에 정치적 정책과 사회적 미덕으로 지켜줘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 고전일기의 구원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합의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서로 간의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또 미덕으로도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
배려로도 해결되겠죠.
좀 보기 안 좋은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죠.
네. 네. 법 앞에서 평등하다. 네. 이거는 좋은 일이지만 예. 법의 지배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이거는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예. 풀어야 되고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예. 네. 고전일기 참여 방법 안내입니다.
네.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로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고전일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일기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예. 읽고 싶은 고전, 궁금한 것들도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연 선물 안내해드릴게요. 이번 주는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에 여러분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출발할게요. 심현보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
다음 주에 선거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될 책.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미국 민주주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어제는 저희가 1부까지 정리를 했죠, 선생님.
네.
근데 1부도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저희가 꼭 읽어야 할 부분만 저희가 발췌를 해서 네. 방송을 했는데 그것도 좀 아쉬워요.
그렇죠.
근데 오늘 네. 2부 들어가는데 2부 역시도 굉장히 광범위해요.
네, 그렇지만 2부의 목차들은 훨씬 네. 더 재미있어요. 제가 몇 개만. 샘플로 2부의 목차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신념의 주요 원천, 민주시대의 문학적 특징, 문학의 상업화, 아메리카 민주주의는 영어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시의 근원에 대해서 왜 아메리카의 작가나 연설가는 과장법을 쓰는 일이 많은가,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개인주의에 대해서 개인주의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민주주의 혁명이 끝날 무렵에 더욱 강해진다. 뭐 민주주의는 어떻게 주인과 하인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나 네. 임금에 미치는 민주주의의 영향, 가족에 미치는 민주주의의 영향, 아내라는 성격의 젊은 여성, 뭐 이런 가지가지의 일들에 대해서 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 이렇게 써놨어요.
예.
그리고 어떤 종류의 전제정치를 민주국가가 두려워해야 할까. 뭐 이런 아주 그 시사적인
예.
제목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여러분 저희가 역시 똑같이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네. 금요일까지 방송을 할게요. 자, 오늘의 고품격 퀴즈 먼저 내드릴까요? 미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토크빌은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작성하기도 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보기 1번 조지 워싱턴, 2번 토머스 제퍼슨. 50번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세 분께 신원문화사에서 나온 다시 보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립니다. 미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토크빌이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인물은 미국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작성한 인물이에요. 누구일까요? 보기 1번 조지 워싱턴, 2번 토머스 제퍼슨.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세 분께 신원문화사에서 나오는 다시 보는 미국의 민주주의 보내드립니다. 3대 대통령이에요. 미국의 3대 대통령. 힌트죠, 선생님?
네.
자, 이제 책으로 들어갑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제2부에서는 제일 먼저 함께 읽어볼 부분이 민주주의가 아메리카의 철학, 종교, 학문, 예술 같은 지적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하는 건데 우선 민주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신념, 그러니까 그 신념의 원천이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백운철님 부탁드립니다.
사회 계층이 불평등하여 인간이 처한 조건이 서로 다를 때는 일반 대중은 무지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 몇몇 개인이 탁월한 지혜와 학식과 교화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귀족주의적 시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자연히 탁월한 사람이나 상류 계급의 견해를 표준으로 하여 자기들의 견해를 형성하게 되며 동시에 그들은 대중의 무오류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평등의 시대에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사람들이 평등하고 동일한 조건에 평범한 수준에 더욱 가깝게 접근할수록 특정한 개인이나 또는 특정 계급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일은 적어진다. 그 반면에 대중을 신뢰하는 마음은 점점 증가하고 동시에 여론은 세계를 제패하는 여황처럼 고고해진다. 공통적인 견해야말로 민주사회의 시민에게 있어 개인적 판단에 도움을 주는 유일한 안내자일 뿐 아니라 또 그것은 다른 사회에서 공통적인 견해가 갖는 영향력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갖는다. 평등의 시대에는 인간은 그들의 공통적인 유사성으로 말미암아 상호 신뢰하는 일이 없다. 그러나 바로 이 유사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대중의 판단을 거의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한 판단 수단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더 탁월한 진리란 사람 수가 더 많은 데에서 이루어지리라는 것이 그럴듯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사회에 사는 주민이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볼 때 그는 그가 다른 어떤 사람과도 동등하다는 것을 알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가 자신을 동료 인간 전체와 비교해보거나 거대한 조직체와 비교해보게 될 때 그는 즉각 자기 한 개인의 무가치함과 취약함을 알고 압도당하게 된다. 민주사회에서의 평등은 시민으로 하여금 동료 시민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동시에 그것은 전체 시민 각자에게 그렇게 해줌으로써 결국 개개 시민을 외롭게 하며 또 다수의 영향을 쉽게 받게 만든다. 그러므로 시민사회에서 대중은 특이한 힘을 지니고 있는 바 귀족국가에서는 이것을 상상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중은 각계 시민으로 하여금 설득을 통해 대중적 신념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지능을 압도하는 전체 의사라는 일종의 거대한 압력에 의해 대중적 신념을 강제로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이다. 아메리카 합중국에서 다수는 수많은 기성 견해를 개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각 개인은 자기 자신의 견해를 수립할 필요가 없게 된다.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대중을 신뢰함으로써 아무런 조사 연구가 없이 철학이나 도덕, 정치에 관한 많은 이론을 채택한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세밀히 관찰해 본다면 여기서 종교 자체는 하나의 계시의 교의로서 작용하기보다는 공통적으로 수용된 하나의 견해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메리카인들의 이러한 정치적 법률로 말미암아 다수가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사회를 통치한다는 사실은 다수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 또한 현저하게 증대시킨다. 왜냐하면 우세한 지혜를 자기의 압제자로 인정하는 것은 인간에게 철저히 관습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메리카 합중국에서 대중이 이러한 정치적인 힘을 무한하게 갖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여론이 이 정치적인 힘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 구성원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큰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나 그 영향력이 정치적인 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기반은 평등의 원칙 자체에서 찾아야 하는 바, 평등의 상태에 있는 인간이 만들어낸 대중적인 여러 제도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다수의 지적인 지배는 순수한 민주주의 국가보다는 왕에 의해서 통치되는 민주국가에서 아마 덜 지배적일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나 아주 절대적인 것은 사실이다. 또한 평등의 시대에 인간이 어떠한 정치적인 법률에 의해 통치되든 간에 여론에 대한 신뢰는 일종의 종교로 된다는 것과 또 다수는 그 종교를 창도해가는 예언자가 된다는 것은 예견될 수 있는 일이다. 이와 같이 지적 권위는 달라지기는 해도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사라지기는커녕 그것은 훨씬 더 커진 힘으로 인간의 위대성이나 행복에 적합한 한계 이상으로 개인적 판단 행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한다. 평등의 원칙이 가진 두 가지 성향을 분명히 지적해두고 싶다. 하나는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으로 하여금 전혀 아무런 생각도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서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 민주사회의 조건으로 적합하게 된 정신의 자유를 오히려 제약하게 하게 되는가를 알고 있다. 즉, 계급이나 인간에 의해 과해졌던 모든 속박을 타파한 인류는 최대 다수의 일반 의지에 의한 속박에 얽매이게 될 것이다.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 일단 우리 여론 얘기 먼저 할까요? 여론의 막강한 영향력. 여론을 만드는 것도 우리예요. 근데 또 그 여론에 막 이렇게 휩싸이는 것도 우리예요. 네. 예,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의 딜레마고.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선은 이제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하게 되면
네.
그 사안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가능한 많이 맨 처음에 듣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게 되면
예.
이제 박근혜 후보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예.
5.16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구국을 위한 혁명이었고
예.
그리고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예.
그리고 그 판단이 옳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집단의 사람들은 그래 거기에 동조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또 어떤 집단의 사람들은 말 안 된다.
안 된다. 예.
역사 이전에 빈곤이고
예.
빈곤 이전에 그건 역사 의식 자체가 결핍되어 있는 이야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 중에 이제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스탈린의 외동딸의 스베틀라나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예.
스탈린이 죽은 다음에 미국으로 망명하게 되죠. 그러나 아주 비참한 슬픔과 고통 속에 생활을 이제 하다가 죽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자서전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가 내 인생을 부숴버렸다. 세상 어디를 가든지 나는 스탈린이라는 이름이 따라붙는 정치적 죄수였다. 운명을 타달할 수는 없지만 때로 어머니가 왜 평범한 목수와 결혼하지 않았는가 원망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탈린은 독재자였다.
네.
그리고 나는 침묵으로 그의 독재에 공조했다. 이제 네.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나에게 나는 아버지의 죄를 지고 이 세상을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 두 개를 놓고
네.
우리는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두 개의 여론들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론 속에서 내 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거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전을 읽는 겁니다.
예.
우리 이희구 씨가 맨 마지막에 늘 그렇게 얘기하죠. 고전을 읽으면 지혜를 배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일상에서 생길 수 있는 극단적인 사례들. 예를 들면 안티고네.
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더만 그 안티고네를 읽으면서 우리는 머릿속에서 굉장히 많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크레온에도 이만한 일리가 있고 안티고네에도 일리가 있다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얼마 전에 복귀했지만
네.
복귀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련이 필요하잖아요.
예.
육체적 수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정신적 수련도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론에 휩쓸리지 않으려면은 제가 중심을 잘 잡고 정말 지혜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지혜가 생기죠.
예, 예.
고전을 읽읍시다.
근데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도 참 많아요. 내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사람이 찾는 게 바로 종교거든요. 민주주의로서의 변화 속에서 종교는 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낭독으로 이어봅니다.
인간의 조건이 평등해질수록 종교가 가지는 위대함은 더욱 커진다. 왜냐하면 종교는 평등한 시대의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원대한 생각을 갖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에 종교가 자신의 영역을 지나서 지배 세력을 확장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일 수 있다. 때문에 종교의 자유 및 정치적 독립은 완전하게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가능한 만큼은 유지되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기독교의 복음과 이슬람교의 코란은 차이가 있다. 종교적인 교리 및 정치와 법까지 모두 코란에 근거하는 것이 이슬람이라면 기독교의 복음은 단지 신과 인간 및 인간 상호 간의 관계와 의무에 대해서만 말할 뿐이다. 이슬람은 민주주의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은 듯 보인다. 민주주의 시대의 종교적 권위는 오직 도덕성과 윤리 같은 정신적인 부분에 엄격히 한정되어야 한다. 평등한 사회에 속한 인간은 모든 인간을 동일한 법으로 다스리고 동일한 행복으로 보장하는 유일신을 쉽게 수용한다. 그러나 다양한 불평등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그러한 불평등의 원인만큼이나 다양한 신들이 만들어지고 천국에 가는 길도 여러 가지로 주어진다. 기독교가 로마치아에서 출현한 것도 동일한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로마는 거대한 제국으로서 비록 다양한 종족들로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같은 로마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으며 황제를 제외한 모든 인간은 너무도 하찮은 존재였다. 이런 환경이 모든 사람의 평등을 주장한 기독교의 일반적 진리에 관심을 갖도록 도움을 준 것이다. 그러나 로마 제국이 붕괴되어 수많은 조각으로 나누어졌을 때 이전처럼 각 민족은 계급 제도를 다시 갖게 되고 여러 계층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독교는 새로운 형태에 적응하면서 많은 천사나 성자 숭배 의식이 생기게 되었다. 민족 간에 혹은 시민들 사이에 분리와 차별의 장벽이 없어질수록 평등한 법이 적용되고 인간의 정신은 전능한 유일신을 향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민주주의 시대의 종교는 외적인 의식이 가능한 적어야 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종교적 의식이나 공공의 예배는 별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의식은 필요했지만 그 수를 계속해서 늘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작은 부분까지 의식을 통해 규제하고자 한다면 사람들은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종교의 중요한 교리에 속하는 부분은 어떤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어야 할 것이지만 부차적으로 관련된 것들은 항구성을 가질 수 없다. 평등한 사회에서 모든 사람을 강하게 붙잡는 관심은 행복이다. 사람들은 행복에 집착한다. 종교는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무시하고 내세에만 관심을 갖게 만든다면 종교는 힘을 잃게 될 것이며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 쾌락과 방종에 빠지게 될 것이다. 여론은 평등한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종교는 여론의 공격을 지속적으로 견뎌내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한 시대의 종교는 일반의 세속적인 일에 너무 몰입하지 말며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는 견해나 이익과는 지나치게 대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메리카는 이 점에서 하나의 예를 제시한다. 아메리카의 성직자들은 자기 영역 내에서는 존경을 받는 최고의 계층이지만 그들은 항상 자기 영역 내에 머물고자 한다.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미국은 국교가 따로 있지 않죠, 선생님?
없죠.
네. 네. 그리고 또 정치와 종교도 따로따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사람들이 종교심이 참 강했던 게 제가 조금 이상하다 했거든요.
네.
근데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사실은 이제 그 미국이 성립될 때
네.
대부분 이제 그 필그림 파더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청교도들의
예, 예.
이제 성향이 강했고
그랬죠.
그것이 이제 종교적 전통을 이루긴 하지만 국교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보면 미국 사람들이 독립전쟁을 끝내고 나서 질서가 잡히면서 일상과 평범 속에서 이제 흐르게 될 때 행복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네. 하게 되죠.
네.
그랬을 때 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종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제한과 어떠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게 좋은 건지에
네.
대한 이제 제안을 하고 있죠.
자, 반디로 올라온 사연을 좀 소개해주고 넘어갈게요. 김혜림님 반디 사연은 안 그래도 요즘 어느 분을 뽑아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한 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들이 모이면 제대로 된 후보를 선출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니까 나의 소중한 한 표를 아주 제대로 행사해야겠어요.
네.
어우, 그럼요. 이거 상당히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권세진 씨가 네. 올렸는데
예.
제가 읽을게요.
그러세요. 예.
방금 도서관에서 미국의 민주주의 1권을 빌려왔습니다.
그러셨구나.
선거 전에 꼭 다 읽고 투표하렵니다.
두꺼울 텐데요. 꼭 다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선생님.
네.
오늘 저희 생방송이죠?
그렇죠.
12월 12일 수요일 생방송 또 네.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는데 자꾸 선생님이 그 앞서서 말씀하신 다수결의 의견 이게 자꾸 제 머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에 대한 문자 사연을 받아볼까요? 그
그렇죠.
의견으로 해서
네네.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혹시 뭐 사회생활 하다가 아니면은 가족끼리 모여있다가 단체활동을 하다가 다수결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된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수결의 의견으로 나의 작은 한 표가 물러났던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다수결 때문에 아주 낭패를 당한 그런 경우도 있겠죠.
쉬운 예로 선생님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점심시간 전이면 우리 뭐 먹을까? 그리고 같이 우르르 나가잖아요.
네.
근데 나는 오늘 분명히 중국 음식을 먹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분식점으로 갈 때도 있고 그건 낭패죠.
몰러 가는 김에 그냥 딴 데로 가버린 것이죠.
그렇죠. 네. 자, 제 말이 뭔지 잘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사연 기다려보겠습니다. 휴대폰 이용하실 때는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고요. 인터넷 라디오 반디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저희 어디까지 했나요, 선생님? 자, 음악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네. 해리 넬슨입니다. Everybody's Talking.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신원문화사에서 나온 다시 보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읽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12월 12일 수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고요. 권세진님. 사연 소개해 줘서 감사해요. 선거 전까지요. 1권은 가능할 것 같아요.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문정은님 사연이 재밌네요.
재밌네요.
네, 다수결이요. 제가 봤을 때는요, 다수결을 빙자한 독재인 것 같기도 하다. 저희 집은요, 외식 메뉴를 항상 남동생이 결정을 해요. 남동생이 뭐 먹고 싶다 하면은 갑자기 아빠도, 오, 나도 그거 먹고 싶은데 하고요. 엄마도, 야야야, 그거 좋은 생각인데? 막 이래요. 그럼 저는요, 깨갱거리면서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요. 그냥 저 혼자 집에서 식은밥을 먹어요. 다수결에 밀리셨구나. 그리고 휴대폰 뒷번호 0232님 선생님 소개해 주세요.
다수결로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를 합쳤어요.
아, 네. 괜찮죠. 네. 괜찮을 수도 있는 방법이에요.
가족 내에서 다수결로 결정하셨네요.
예. 자,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연 계속해서 기다릴게요. 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자, 미국의 문학에 대한 이야기로 선생님 넘어갈게요. 네. 그 토크빌이 봤을 때 그 미국의 서점 풍경은 어땠나요?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 이제 토크빌의 표현에 의하면 네. 미국의 서점에는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지만 네. 좋은 책, 또 정신적으로 깊이가 있는 책들은 별로 없다.
그래요?
아주 한마디로 그렇게 그냥 확 못을 박아버렸네.
그러면 그게 문학적인 특징인 것 같은데 미국의 문학이 왜 그런 모습을 갖고 있게 됐는지 토크빌은 이것도 민주주의와 연결을 어떻게 시켰는지 토크빌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볼게요.
고대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갖추고 정신적 쾌락의 추구를 무시하고 있는 것만은 아닌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찰해보자. 여기서는 각 계급이 서로 혼합되어 동일시되고 있다. 지식과 권력도 무수히 세분되어 있는 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각 방면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지적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하는 잡다한 군중이 있다. 이들 새로운 지적 쾌락의 추구자들은 모두가 같은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며 그들의 부모를 닮은 것도 아니다. 아니, 그들은 그들 자신으로부터도 끊임없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장소상으로도 감정상으로도 그리고 재산상으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정신은 전통이나 관습에 의해 그들의 동료의 정신에 얽매이는 일이 없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행동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의사도, 시간도 가져본 일이 없다. 그렇지만 작가는 바로 이러한 이질적이고 들떠있는 대중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작가들의 수입과 명성 또한 바로 이 사람들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 의한 문학에서는 귀족주의 시대의 독자와 작가가 수용하고 있는 엄격한 인습적 규정들은 별로 찾아볼 수 없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어느 한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규정에 공통으로 동의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다음 세대에는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국가에서는 각 세대마다 새로운 국민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는 문학은 어떤 엄격한 규정의 제약을 받는 일은 쉽지 않으며 또 어떤 규정이 항구적인 일은 있을 수 없다. 민주사회에서는 문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문학 교육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니다. 순수 문학을 한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정치라든가 정신적인 쾌락을 이따금씩 몰래 맛볼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기가 쉽다. 따라서 이러한 쾌락은 그들 생활의 중요 부분이 되지 못하며 다만 힘겨운 생활 속에서 일시적으로 요구되는 오락으로 간주될 뿐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문학의 미묘한 맛을 감상할 수 있기 위한 특별한 문학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표현상의 미묘한 차이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이 문학에 바칠 수 있는 시간은 대단히 짧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그들은 쉽게 구할 수 있고 빨리 읽을 수 있으며 특별한 학문적 연구 없이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책을 좋아한다. 그들은 간단히 쉽게 즐길 수 있는 아름다움을 요구한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예기치 않았던 것과 새로운 것을 원한다. 현실 생활에서의 경쟁이나 부정, 기타 단조로움에 젖어있는 그들은 강하고 재빠른 감정이라든가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어귀, 그리고 진실이든 혹은 거짓이든 그들을 긴장시켜서 비록 폭력적인 방법으로라도 주제 속으로 재빨리 빠져들 수 있게 하는 것을 요구한다. 더 말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내가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대체로 민주주의 시대에 있어서 문학은 귀족주의 시대에서와 같이 질서나 균형, 학문이나 예술성 같은 것은 전혀 나타낼 수 없다. 이와는 반대로 형식은 보통 무시될 뿐만 아니라 경멸되기까지 한다. 문체는 환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으며 또 부자연스럽거나 엉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의 언제나 격렬하고 대담하다. 저자들은 세심한 완성을 목표로 하기보다 재빠른 제작을 목표로 한다. 소형의 작품들이 부피가 큰 책들보다 훨씬 더 많다. 그리고 박학하기보다는 기지에 가득 차 있으며 심오한 맛보다는 상상에 의한 것이 더 많다. 문학 행위는 사상을 거칠고 조잡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변화무쌍한 상상 또한 유별나게 많다. 저자의 목적은 기쁨을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놀라게 해주는 것이며 취미를 살리기보다는 감정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는 다른 길을 선택해서도 탁월한 능력만 있다면 결점이나 장점을 불구하고 독자를 끄는 데 성공할 만한 작가들이 틀림없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인물은 드물며 주제에 있어서 관습으로부터 이탈하기를 좋아하는 작가라 할지라도 하찮은 문제에서나마 항상 관습으로 빠져들기 마련이다. 한 국가의 문학은 언제나 그 사회 상태나 정치 체제에 종속된다는 것을 밝히려면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원인들과는 별개로 문학 작품에 어떤 특징을 부여하는 또 다른 몇 가지 이유가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것처럼 나에게는 보인다. 한 국민의 정치, 사회적 조건과 문학적 재능 사이의 관계는 언제나 다양하다. 어느 하나도 다른 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네. 미국적인 작가가 쓴 가장 미국적인 문학이라면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토크빌이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예? 아주 빨리 미국, 우리도 알고 있고 귀에 익은 미국 문학에 대해서 한번 쫙 한번 빨리 한번 짚고 네네, 넘어가보죠. 네네. 우선 독립혁명을 전후해서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네. 자서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실용적이죠. 토마스 페인의 상식 이때 나온 겁니다. 네. 또 토마스 제퍼슨이 미국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오늘의 문제죠.
네. 그리고 이제 독립혁명이 지나가고 네. 1820년부터 1865년까지 낭만주의 시대인데 바로 이 시절에 토크빌이 미국을 방문했던 것이죠. 네. 워싱턴 어빙의 스케치북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드가 알란 포의 이 추리극들 어쇼가의 몰락이라든가 네. 모르고가의 네. 살인사건 같은 게 나옵니다. 또 인디언과의 관계 미국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다룬 모이칸족의 최후 이런 건 네. 제임스 쿠퍼의 작가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자연주의 초월주의의 이제 를 대표하게 되는 사상가로 보는 랄프 왈도 에더슨의 자연이고요. 그리고 에머슨과 아주 가깝게 지냈던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 같은 것들은 다 이때 나온 것들입니다. 나다니엘 호돈 여러분 잊지 못하시죠? 주원글씨, 재해 갈등 이런 감정의 어두운 국면을 다루고 있죠. 허먼 멜빌의 모비딕 이때의 작품이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주의와 자연주의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1865년부터 1차 세계대전 전까지 되게 이제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읽었던 마크 트윈의 하클베리 모험.
네.
하클베리 핀의 모험이 바로 이 시대에 쓰여졌던 거죠. 톰 소의 모험도 이때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제 그 생각을 딱 했어요.
예. 그리고 크리스마스만 되면 늘 그 이제 낭독하게 되는 오헨리. 예, 때도 인생하게 됩니다. 오헨리는 이게 필명이고요. 네. 네. 원래 저자의 이름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에드가 그 에즈라 파운드나 T.S. 엘리엇 다 이때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1, 2차 세계 대전을 넘으면서 싱클레어 루이스 로에스 그 노벨상을 받았죠. 그리고 유명한 그 어네스트 헤밍웨이 무기여 자리가 아, 노인가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대의 산물들입니다.
끝났어요, 선생님?
아, 네, 그리고 이제 전후 작품으로 넘으면 더 이제 많아요.
그건 안 돼요.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든가 예. 이제 뭐 업다이크의 달리아 예, 토티 이런 예. 다 미국 작가들이죠.
자, 시간 관계상 네. 여러분들의 문자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9474님이 아내와 딸, 아내와 딸 둘, 저는 늘 혼자입니다. 다수결은 안 하고 싶어요. 가끔 삐진다고. 어우, 아빠 삐지게 하지 마세요.
아빠 왕따다,
그죠? 예, 아빠 밖에 나오면 더 외로운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9228님, 선생님 소개해 주세요.
제사 상차림 할 때 기본 제사법에 의하지 않고 매번 제사 지낼 때마다 바뀌는 큰 형님 방법 따라 흘러갑니다.
이건 다수결이에요? 독재예요? 뭐예요?
독재네. 마음대로 하시네. 또. 그다음에 문정은님 네. 민주주의와 종교의 관계가 흥미롭네요. 네. 얼마 전은 웰빙 그리고 요즘은 힐링. 우리가 행복에 집착하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네.
민주주의 시대의 문학의 특징을 듣다 보니까 요즘 우리에게 막장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 이유, 화려하고 자극적인 액션 영화가 유행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됐네요.
네. 계속해서 문자 기다려보겠습니다. 책 속으로 얼른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문학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니까 왠지 이제 미국의 문학이나 음악이나 영화가 유럽하고 조금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언어도 달라요. 영국식 영어가 있고 미국식 영어가 있죠. 그 차이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민주주의와 언어에 관한 이야기로 들어가 봅니다.
민주주의는 언어에 많은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언어는 사상을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메리카의 민주주의가 영어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은 당연하다. 아메리카의 작가들은 사실 영국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메리카의 작가들은 영국의 작가들을 모범으로 삼고 있으며 명성도 영국에서 얻어진 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메리카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의 언어와 영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의 언어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아메리카 사람들은 아메리카의 현실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 또 기존의 영어가 아메리카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리고 영국에서 사용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결합해서 쓰기도 한다. 귀족 사회는 별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언어의 변화도 거의 없다. 설사 변화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주로 소수의 식자 계층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민중들의 삶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모든 것이 신속하게 변하고 사람들은 모두 평등하며 변화의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어의 변화는 쉽게 일어난다. 새로운 관념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미묘한 차이로 세분화된다. 어떤 말은 없어지고 또 어떤 말은 새로 생겨난다. 민주사회에서는 많은 양의 단어를 사용하며 또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생겨난다. 많은 사람들이 학문보다는 상업에 종사하고 있고 문학이나 철학적 연구보다는 정치나 경제에 관심을 많이 보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난다. 민주국가들은 상호 교류를 통해서 언어에도 영향을 주고받는다. 민주국가에서는 언어 혁신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찾아서 다시 사용한다. 또 특정한 집단에서 사용되던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대중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기존의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작가들이 자신의 목적에 맞게 단어의 뜻을 변화시키는 일도 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단어의 뜻이 혼란스럽고 불투명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 귀족 사회에서는 신분에 따라 차별이 뚜렷하고 신분들 간의 교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는 더 이상 계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계층은 서로 혼합되고 이와 함께 언어들도 뒤섞여버린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단어들은 사라져 잊혀진다. 생활의 변화는 단어의 변화뿐만 아니라 문체에서도 변화를 가져온다. 문체를 이루는 규칙들은 무너지고 표현 방법의 차이 등도 사라진다. 예를 들면 귀족적 문체나 서민적 문체의 규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앞에서 말한 대로 민주주의 시대에는 일반성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에 있어서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민주국가의 단어들은 애매하고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 어느 나라의 언어든지 추상적인 단어들이 존재하지만 민주시대 사람들의 언어에는 추상적인 말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된다.
잘 듣고 왔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어떤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선생님 그 뜻이 무려 20가지가 넘는 단어들도 있어요. 네. 예, 뭐 추상적인 말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서로들 이렇게 대화할 때 좀 곤란한 게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가 언어에 주는 끼친 영향 이렇게 볼 때 가정이 그거예요. 귀족 사회라고 하면 변하지 않는 사회다. 그러니까 언어가 뭐가 변할 게 있냐, 새로운 일이 없는데. 근데 미국처럼 이게 다이나믹한 사회. 그리고 특히 상업 분야라든가 경제 분야라든가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변화들은 과거의 언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신조어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또 다른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들도 보면 우리처럼 좀 다이나믹하게 변하게 되면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신조어들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유럽에 비해서 신대륙 미국은 대단히 빨리 변하는 이런 사회였구나. 이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자, 사연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최재형님의 사연 선생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어이구, 기네요.
네.
저희 집은 둘째 아들의 땡깡으로 독재입니다. 정말 나라를 잘 이끌고 현재 우리나라가 놓인 상황에 딱 맞는 대통령이 뽑힐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국민은 지혜로워서 어떤 간사한 술수에 넘어가지 않고 백년대계를 바라볼 눈을 가졌지요. 우리나라도 민주주의의 성숙한 나라인데 더 성숙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면에서 미국을 본받아야겠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네, 이양우님께서요.
이양우님도 이제 독재에 대한 탄식을 하셨네요. 연말에 송년회가 많은데 대빵의 의견에 따라서 무조건 술 마시며 회식하는 것. 이거 독재입니다. 다수결로 결정한다면 다른 것도 많은데 점점점 스키 타러 가거나 연극이나 뮤지컬 공연을 관람하거나 스포츠 경기 관람도 많은데 점점점 다수결로 하셔야겠습니다.
다수결 의견을 좀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회 곳곳에 독재자가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가 민주주의가 아닌가 봐요.
자, 혹시 여러분들 제가 뭔가 말을 할 때 본인이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자신의 말투도 고칠 수 있고 이게 또 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은 건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우리는 틀리다와 다르다를 별로 구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다르다라고 써야 될 때 틀리다라고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선생님, 저도요. 그걸 어떤 한 아나운서에게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 그렇죠.
예. 말씀 계속하세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다르다는 이제 배려의 문제고요.
예.
틀리다 그러면 이미 적과 아군이 이제 나눠진 거죠.
완전히 다르다.
근데 너하고 다른 거를 틀리다라고 이해한다 그러면 이거는 싸움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르다를 좀 제대로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 더 많이 사용해다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네.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자, 저는 내일로 다시 이야기를 옮겨보겠습니다.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구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쉬 헤드폰,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함불 바이오에서 탈모 방지 닥터 헤어맥스 샴푸, 신원 문화사에서 다시 보는 미국의 민주주의. 공연 선물은요, 12월 18일부터 29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초대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입니다.
네, 미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이며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인물은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자, 정답 맞추신 분들 저희 고전읽기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방에 보시면 연락처하고 주소 남기는 칸이 있습니다.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당첨자분 발표합니다. 반디에 문정은님 그리고 휴대폰 뒷번호 54169910 세 분입니다. 자, 선생님 오늘도 네. 백은철 씨의 낭독 잘 들었고요. 선생님의 도움 말씀도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끝곡으로는 이에로의 Getting to the Point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이희구였습니다.
저는 구본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